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아졌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미국의 확진자 수는 8만 5천여 명으로 그동안 1, 2위를 기록했던 중국과 이탈리아를 초월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틀 연속 1만 5천여 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등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1월 20일을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지 약 두 달여 만에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현재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27개 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과 의료 종사자 등 필수 요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에게 자택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타격과 관련해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 2만 4천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병에 대해 시 주석과 매우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많은 일을 겪었고 바이러스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관계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를 놓고 공방을 펼치며 갈등이 고조됐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8일 0시부터 비자와 거류 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결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면서 임시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경유할 때 제공했던 비자 면제 조치도 중단됩니다. 다만 외교 공무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고 무역과 과학, 긴급 인도주의 활동 등을 위해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평택의 주한미군기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명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서 근무하는 미군 병사에 이어 미국인 남성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병사는 여군으로 알려졌으며 남성 직원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이로써 주한미군 내 확진자는 미군 병사로는 두 번째, 기지 내 발생은 12번째입니다. 앞서 미 주한사령부는 주한 지난 2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91명이 추가돼 모두 9,3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8명 추가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한국 내 사망자는 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어제 공동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난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경제에 5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건강 대책의 실행과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64개 나라와 유엔 난민기구를 돕기 위해 2억 7,400만 달러의 긴급 의료지급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신종 코로나 인도주의 대응 계획에 북한이 포함된 데 대해 몽골과 스웨덴 등 각국이 환영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을 위한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도울 용의가 있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6일 미국의 라디오 방송 휴 휴이트 쇼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북한이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들은 인도적 지원을 제안해도 자주 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는 그 나라들의 정권 지도부가 주민들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세 나라에서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이 더 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앞서 지난 1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 국민들을 위한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올바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스웨덴과 몽골이 대북 지원이 포함된 유엔의 신종 코로나 대응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은 국제 제재 등 여전히 대북 지원에 장애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웨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유엔의 국제 인도적 대응 계획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공보실은 26일 유엔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문에 스웨덴은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을 지원하는 주요 기부국이자 최대 대북 인도적 지원국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스웨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 주재하는 유엔 기구들과 국제적십자사연맹 또 비정부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긴급대응기금에 4천만 스웨덴 크론에 미화 4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몽골도 국제사회를 향한 유엔의 요청을 지지했습니다. 몽골 외교부는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신종 코로나 발병에 맞서 싸우는 나라들을 돕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신종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 대한 유엔의 지원 호소를 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5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최빈국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2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들도 이번 유엔의 지원 계획을 환영했지만 실질적인 지원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니엘 야스퍼 미국 친우봉사회 워싱턴 지부장은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전 세계 구호단체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제 제재가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전달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각국이 국제위기기간 중에 제재를 중단함으로써 유엔의 노력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를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외교정책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내 결핵치료 사업을 벌여온 미국의 한 지원단체는 26일 VOA에 각국이 자국 내 신종 코로나 대응에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례적 규모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또 국경을 전면 봉쇄한 북한의 개인 보호용품 등 인도적 지원 물품을 어떻게 반입시킬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도움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발병 사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치든 환영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어떻게 현실화할지는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립북한위원회의 대니엘 월츠 국장은 26일 VOA에 신종 코로나 사태가 북한 등 빈곤국을 돕는 모든 구호단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유엔의 계획이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둘러싼 독특한 환경이 이번 지원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줄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외국인들의 북한 여행이 막혔고 북한의 방역 절차가 물품 반입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 국무부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원 물자에 대한 승인을 촉진할 의향을 밝히고 있지만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지원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과 민간 기업들이 제재 면제 대상인 북한 관련 인도적 거래마저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월츠 국장은 평양 이외 지역의 병원들의 장비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북한의 신종 코로나 진단 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발병을 막기 위해 엄격한 사회 통제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츠 국장은 하지만 이 전략이 실패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대규모 인도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8개국이 제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저지 노력에 해가 된다며 해제를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제재가 국가의 전염병 대응 능력을 약화한다며 제재 면제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주요 20개국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응할 국가들의 능력을 약화할 수 있는 제재의 면제를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현 상황에서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면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He believes this is very, very important in terms of getting the aid.
제재 면제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받는 나라들의 보건 체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제재 면제를 매우 희망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 유행병은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며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He very much hopes that these sanctions will be waived. It is clear that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23일 주요 20개국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제재 적용 면제를 요구하면서 이를 통해 제재 대상국에 식료품과 필수적인 의료보건용품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등 8개 나라가 제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을 저해한다며 해제를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가 공개한 이 공동서한은 25일 작성됐으며 북한 외에 니카라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시리아, 그리고 이란, 중국, 쿠바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서한에서 제재를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불법적이고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뿐 아니라 국가 간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재가 국가적, 범국가적 차원에서 파괴적인 영향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저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재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진단키트 등 의료물자를 효과적이고 적기에 조달하는 것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공동서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중된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제재 대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것 외에도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 등 예외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자의적인 경제압력 수단에 완전하고 즉각적인 해제를 요청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은 이 공동선언에 대한 부유의 논평 요청에 26일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주요 20개국 특별화상 정상회의 발언으로 답변을 대체했습니다. 앞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건 체계가 취약한 나라들의 의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북한, 이란, 쿠바 등을 제재 완화가 필요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 국무부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국제사회가 결속해 대북 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뉴스 지다겸입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나라 등을 돕기 위한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64개 국가와 유엔 난민기구에 2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책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6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자원을 국내와 국외 모두에 신속하게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억 7,400만 달러를 긴급 의료와 인도주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자금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64개 나라들이 감염증 대유행에 더 잘 대처하고 유엔 난민기구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들 중 일부를 도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원 대상 64개 나라와 관련해 북한이나 이란 등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 이란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을 도울 것이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에는 1억 달러의 긴급 의료 지원과 1억 1천만 달러의 새로운 국제 재난 원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는 나머지 6,400만 달러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 발표된 새 기금은 세계 보건과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2009년 이후 미국의 납세자들은 관대하게 전 세계적으로 의료 지원에 1,000억 달러와 약 700억 달러에 달하는 인도주의 지원금을 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협력국들의 장기적인 발전과 역량 강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비상 대응 노력 모두에 있어 여전히 단일 최대의 보건과 인도주의 기부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법안에 서명했다며 여기에는 전 세계 나라들을 돕기 위한 미국의 추가 해외 원조금 13억 달러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을 위한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또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카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26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화상 정상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공동의 위협에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G20 정상들이 채택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공동성명은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생명보호, 일자리와 소득 지키기, 금융 안정성과 성장세 회복, 무역과 글로벌 공급체인 붕괴와 최소화 등을 앞으로 G20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역학과 임상 자료를 교환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겠다며 4월 장관회의에서 G20 차원의 공동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과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드리고 진단도구와 항바이러스제,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조, 유통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5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과감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각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이 정례 조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행동 계획을 발전시키고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 적절한 재정 지원을 신속히 전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 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 분야에선 통상 장관들에게 세계적 대유행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면서 투명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제협력 분야에선 개발도상국과 채빈개도국, 아프리카 등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해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인도적 재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필수품에 대한 제재를 유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 период кризиса создать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зеленые коридоры, свободные от торговых войн и санкций.
현재 위기 상황에서 무역 전쟁이나 의료 용품, 식량, 기술 등에 대해 제재가 없는 녹색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G20 국가들이 필수품 등 구매와 관련한 금융 거래에 제한을 유예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다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함께 손잡고 인류와 중대 전염병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G20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경험과 임상 자료를 공유하고 백신 개발과 보건 의료 취약 국가 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코로나 백신 개발 노력과 보건 분야 개발 협력,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G20 특별화상 정상회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최초로 화상으로 각 정상들의 집무실을 연결해 열렸습니다. 정상회의에는 스페인, 싱가포르, 요르단 등 7개 초청국 정상과 UN,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27일 한국에서는 천안함 피격 1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 수호 영웅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웅들의 애국심과 희생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서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애국심의 상징이라며 애국심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안보이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기반이라고 희생 장병들을 기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27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총탄과 포탄이 날아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영웅들은 불굴의 투지로 작전을 수행했고 서로 전우애를 발휘하며 최후의 순간까지 군인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영웅들이 실천한 애국심은 조국의 자유와 평화가 되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 충돌에서 희생된 55명의 용사들을 기리는 날로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특히 하루 전인 26일은 천안함 피격 사건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주호 준위,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등 희생 용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경의를 표하면서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강한 안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가장 강한 안보가 평화이며 평화가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해 수호 영웅들이 지켜낸 북방 한계선 NLL에서는 한 건의 무력 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018년에는 남북 간 9.19 군사 합의로 서해에서 적대적 군사 행동을 중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최초로 국방 예산 50조 원 시대를 여는 등 강한 군대, 철통 같은 국방력을 바탕으로 강한 안보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강한 안보로 반드시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선 또 천안함 피격으로 희생된 고 임재엽 상사의 모친인 강금옥 여사가 고인에게 보내는 너 없는 열 번째 봄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낭독해 유가족 등 참석자들의 슬픔을 달랬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가족들의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재엽이란 선우들의 희생으로 인해 이 나라가 더 평화로워졌으면 하는 거란다. 그래야 나라를 위해 바친 너희들의 목숨이 헛되지 않을 테니까.
이에 앞서 한국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 천안함 선체 앞에서 천안함 피격 10주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정 장관은 추모사에서 차기 한국형 호위함 중 한 척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바다를 지키다 산화한 영웅들의 이름은 대한민국과 함께할 것이며 천안함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항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군은 차기 한국형 호위함 중 한 척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장관님 개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해군에서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2,800톤급 신형 호위함으로 대구함, 경기함, 서울함, 강원함을 각각 건조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말 대우조선해양과 추가로 두 척의 신형 호위함 건조 계약을 체결해 이들 함정 중 하나에 천안함 이름이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장관은 천안함 피격과 같은 과거의 아픔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NLL을 더욱 견고하게 지키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군은 평화를 지키고 전쟁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군 사령부도 페이스북을 통해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추모했습니다. 유엔사는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10년 전 침몰한 천안함 해군 46명과 이들을 구조하다 숨진 잠수사를 추모한다며 목숨 걸고 지킨 자유의 가치와 대한민국 전사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에 의한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 폭침 사건이 26일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과거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국지도발 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아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희생된 한국 해군 장병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고 VOA에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은 과거의 일이 아니며 앞으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전술이라는 점에 유념하면서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마음먹으면 언제든 유사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특히 두 차례 미북 대화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도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이 바뀌었다는 어떤 실질적 조치도 보이지 않았다며 대화 국면에서도 언제든 도발 전술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러스 전 차관보는 천안함 피격과 8개월 뒤 연평도 포격 사건은 미한 당국이 북한의 도발 대응 지침을 대폭 수정하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The plans of course are very classified, but the bottom line is we do possess the ability to respond.
구체적인 사안은 비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지만 핵심 내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북한의 도발 수준에 비례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 겸 제이시 와일리 해양전략석좌인 제임스 홈즈 박사는 V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10년 전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노후한 잠수함 전력이 여전히 현대화한 해군의 큰 위협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still dangerous and things can change in a moment. As it did for the crew of Cheonan back in 2010.
바다는 다양한 온도와 수압, 염도차에 따라 여전히 음파를 잡아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은닉이 쉽고 대잠수함전은 매우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는 설명입니다. 홈즈 교수는 미국이 최신 음파 탐지 기술을 계속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시적 기술 수준의 잠수함으로도 공격에 성공할 수 있고 적성국의 잠수함 규모 역시 과거보다 대폭 늘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천안함이 침몰한 한국 서해는 수심이 얕아 소음에 따른 음파 추적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00년대 초반 남북 대화 국면에도 북한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상 국지도발을 감행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남북 군사 합의도 북한의 도발 의사를 충분히 줄이지는 못했으며 북한은 여전히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최근 북한이 선보이고 있는 신형 미사일들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군사 역량이 고도화하고 있다며 향후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악의적 의도가 없는 군사 역량은 반드시 위험하다고 할 수 없지만 연평도 포격에서처럼 그보다 더 열악한 군사적 역량이라도 악의적 의도가 있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전격 실시한 화폐개혁과 연계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4개월 전인 2009년 11월 30일 국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당시 교환 가능한 금액을 세대당 10만원으로 한정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정책 실패에 따른 내부 불만을 돌리기 위해 천안함 폭침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 봉쇄를 단행한 현재 북한의 내부 상황이 당시 화폐개혁 실패 상황과 유사하게 전개될 수 있다며 제2의 천안함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과 대립 상태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반면 중국은 이를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 대응을 위해 공조가 필요한 만큼 두 나라의 화해와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번 주 동영상과 트위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중국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coming from random actors around the world, but often too coming from places lik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rom Russia.
중국 공산당뿐 아니라 러시아, 이란 정권도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으며 이런 시도가 우리의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 대응을 폄하하도록 좌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로 지칭하며 중국 공산당의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보도를 통제하고 의사와 언론인들을 처벌함으로써 중국과 각국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전염병을 예방할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시종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다른 나라들의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로 지칭한 데 대해서도 중국의 오명을 씌우고 중국의 방역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음험한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거의 날마다 트위터와 브리핑을 통해 상대를 비난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병원성으로 보고 대처했다고 밝히자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지난달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험한 병원체라고 한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게 했고 유전자 서열 정보를 공개한 상하이의 한 실험실도 폐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들은 최근 미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우한으로 옮겼을 수 있다. 지난해 이미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독감 환자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다며 음모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이 최근 자국에 파견된 일부 상대국 언론인들까지 맞추방하면서 경제전쟁으로 가뜩이나 나빠진 관계가 더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을 회피한 채 나라 안팎에 선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중국인들에겐 바이러스가 미국 등 외부에서 유입됐다며 허위 정보를 선전하고 밖으론 유럽과 개발국의 의료품을 지원하며 환심을 사면서 유엔은 바이러스 확산 대응을 이유로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미국은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우한에 18톤에 달하는 의료품을 보내고 2월 초엔 바이러스와 싸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들을 중국 당국이 깎아내리는데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 발병 초기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제의한 것을 무시해 초기 협력 대응의 기회를 놓치고도 국내 바이러스가 잦아들자 이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인민일보는 이번 주 중국 의료진들이 이탈리아 등 유럽과 중동 지역에 도착해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마스크와 진단 장비 등을 대규모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가 전염병에 공동 대응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두 강대국의 대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화해와 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칭화대학 부설 칭화 카네기 센터의 폴 헤널 소장은 26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두 나라 지도자들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this moment is primed for our leaders to try to rise above the political hostility between the
양국 지도자들이 정치적 적대에서 벗어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거나 최소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헤널 소장은 다행히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이 탱카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가 최근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발생해 퍼졌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을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며 거리두기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바이러스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헤널 소장 등 전문가들은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26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한 것도 고무적인 신호라며 미국과 중국이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주한미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주한미군에서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근무하는 미군 병사가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여군으로 알려졌고 주한미군 병사로는 두 번째 확진자입니다. 주한미군은 다른 사람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밀접 접촉자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병사가 지난 48시간 동안 방문했던 장소를 모두 철저히 방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병사는 지난 26일 캠프 험프리스의 여러 장소를 방문했다며 캠프 험프리스 막사에 격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캠프 험프리스에서 일하는 주한미군 협력업체 남성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는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 건물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미국인 확진자의 회사 동료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 시민권자인 이 남성은 기지 밖에 격리됐다며 다른 사람이 노출됐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밀접 접촉자 추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가 방문했던 모든 장소를 철저히 방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이들 2명이 추가돼 모두 12명이 됐습니다. 이번 추가 확진자들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 2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또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기지 내 공사를 중단하고 기지 밖 통행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택기지에선 현재 서울 용산에 있는 미한연합사령부가 입주할 시설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 중단 조치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내년으로 예상되는 연합사 이전 일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주한미군 측은 이틀 후 기지 내 모든 공사 일정을 다시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구성원들의 통행 제한 조치와 관련해 27일 AFN 360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8군 사령관은 주의 표시로 사령부 인력을 축소할 생각이었다며 27일 아침에 최소한의 필수 인력만 사무실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모든 사람은 집과 기지 내 막사에 머물고 불필요하게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며 군인들은 민간 복장으로 집에서 일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성원들이 유난히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고 최근 그런 5가지 사례가 발견됐다며 한 달간 고민하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비행기 탑승 전 입국자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 지원 반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중대본 회의에서 해외로부터 유입하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항공사 자체의 탑승자 발열 체크를 3월 30일 0시부터 영시 도착하는 항공편부터 적용하기로 국토부가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국적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는 탑승객이 비행기에 타기 전 열을 측정하고 체온이 섭씨 37.5도를 넘는 경우 탑승을 금지하고 비행기 요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대구 지역 한 병원에서 또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실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제2미주병원을 조사한 결과 감염증 확진자가 27일 오전 11시 현재 52명 나왔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확진자가 있는 9층 병동을 통째로 격리시키는 코호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26일 0시부터 27일 0시까지 하루 동안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91명이었고 이로써 총 확진자 수는 9,33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최근 한반도에 출격하는 미 정찰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빈도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군용기 추적 전문가는 항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미 정찰기들의 비행 형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 소속 정찰기 RC-135W 리벳 조인트와 E-8C 조인트 스타즈가 연이어 포착됐습니다. 미사일 발사 전 통신 신호를 감청하고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미 공군의 주요 정찰 자산들이 같은 날 한 지역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례적입니다. 이날 한국에는 미 공군 정찰기 외에도 미 육군 소속 RC-12X 가드레일과 호출부호 등 일부 제한적인 정보반을 지닌 정찰기 추정 비행체도 관측됐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최소 4대의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 아침 북한이 평안북도 지역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수도권과 인천, 서해 일대에서 다수의 미군 정찰기가 포착된 지 몇 시간 만에 서해와 맞닿은 평안북도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정찰기들의 움직임과 북한의 군사활동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찰기들의 한반도 출현이 미군이나 한국 정보기관 등에 의해 알려진 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정찰기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였습니다. 일반인들이 미군 정찰기들의 비행 정보를 파악해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한반도 주변에 나타난 정찰기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전해 화제가 됐던 에어크래프트 스포도 언론에 소개될 땐 사이트라는 명칭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트위터 계정입니다. 이들은 항공신호 수신기와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등을 분석해 한반도는 물론 남중국해, 일본, 중동 등에 나타난 미 군용기를 포착합니다. 이후 해당 군용기의 지도상의 위치와 항적, 고도 등 구체적인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위터에는 에어크래프트 스폿 외에도 제스와 캐네디언 스카이 와처 등 수십 개의 군용기 추적 계정들이 있습니다. 지난 23일 미국의 단 두 대뿐인 정찰기 RC-135U 컴뱃센트의 한반도 출현 사실을 알렸던 노콜사인도 대표적인 군용기 추적 계정입니다. 노콜사인은 이날 컴뱃센트가 한반도에 나타난 직후부터 이를 트위터에 알렸으며 이후 모습을 감출 때까지 4시간 넘게 추적했습니다. 한국인인 노콜사인은 최근 B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 정찰기가 한반도에 자주 출현한 시점을 작년 11월 말부터 1월 초 그리고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 등을 언급하며 도발을 예고했던 시점이고 올해는 북한이 한동안 중단했던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던 시기와 일부 겹칩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날 혹은 당일에 정찰기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따라 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북한의 군사 행동을 미리 판단하는 걸로 추정된다고 노콜사인은 분석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하는 미상의 비행체가 출현하기 시작한 사실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호출보호 하나만을 외부로 드러낸 이 미상의 비행체는 매일 저녁 충청남도 천안과 태안, 평택 등 한국 중부 일대를 수십 회 비행한 뒤 또 다른 비행체와 교대하는 형태를 한 달 넘게 보이고 있습니다. 노콜사인은 이 비행체가 전형적인 정찰 항적을 보이고 있다며 이 역시 정찰기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상의 비행체를 제외하면 여전히 다수의 미 정찰기들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트위터 이용자들이 미 정찰기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노콜사인은 미 정찰기들이 의도적으로 트랜스폰더를 켠 상태에서 고도와 속도, 콜사인, 항적 등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일종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등에 포착된 미군 정찰기들의 경우 북한군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물론 도발에 대한 경고의 의미까지 담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군의 의도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 정찰기들의 출연이 빈번했던 지난달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군이 북한에 보내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미군이 높은 정찰 강도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활동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통상 미군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는데 정보 자산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B-52와 B-1 혹은 B-2와 같은 전략 자산이 이용된다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정찰기들의 비행 신호 증가 현상이 대북 신호일 수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작전을 펼치는 항공기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북한의 가족을 둔 탈북민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0여 년 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40대 탈북 여성 줄리 씨. 미 남동부 엘라베마주의 자동차 제조업 단지에서 전문 인력으로 종사하며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줄리 씨의 남은 한 가지 소망은 북한에 있는 가족과 함께 살며 자신이 누리는 자유와 풍요를 나누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만 달러가 넘는 돈을 보내며 이영만리 타국에서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는 줄리 씨는 최근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2월에 가족과 연락하고 난 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은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전화를 하자면 중국 사람들과 내통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집에 그 집을 받아가지고 전화기에 닦여서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하고 이 통제가 딱 끊겼으니까 얘는 전화 카드에 돈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못하고 그냥 메시지는 되거든요. 걔네들도 그걸 메시지를 열어봐야 되는데 뭐 핸드폰이 열리는지 뭐 안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믿을 만한 브로커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었지만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줄리 씨는 지난 2월 가족과 통화 당시 브로커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다 등대를 해놨으니까 자기네가 뭘 사먹고 싶어도 살 수도 없고 일단은 중국하고 다 봉쇄를 해놨으니까 중국에서 일단은 물건을 이렇게 밀수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수를 못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나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일단은 자기네가 살 수 있는 이런 정말 비스품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경 봉쇄의 여파로 주민들이 생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경비대와 보위부 사령부까지 전염병으로 죽어나간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해산물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보라 최 씨는 중국 브로커의 소식을 기다리다 연락이 끊겨 가족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식이 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소식을 가지고 오시던 분이 중국분이셨는데 거기 사는 중국분이거든요. 근데 설명절 새로 나오면서 그 소식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바로 세관으로 나오다가 그때 바로 세관이 딱 그 막혀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걔 지금 다 무산되었고 그 이후로도 소식이 끊겼고요. 지금
데보라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주민들은 대문이 봉쇄되는 상황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봤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되고 지금 어머니랑 가족들 다 아직 연락하실 때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무사하게 바라길 뿐이죠. 근데 너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생각하면.
리치몬드에서 요식업소를 운영하는 소피아 린 씨도 2월에 연락한다는 가족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며 불안해했습니다. 회령이 고향인 소피아 씨는 송금 일자가 되면 반드시 연락이 오는데 어머니와 동생과 언니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 갑갑하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자인 30대 탈북 남성은 2주 전에 평양의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부모님이 병에 걸린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완전 봉쇄되면서 물건 유통이 이뤄지지 않아 빚을 지게 생겼다며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친척이 브로커인 이 남성은 최근 북한에 송금하면 돈이 사라지거나 받아도 갈취당하는 경우가 잦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부모님을 통해 이런 상황이 한 달 전부터 있었고 매우 혼란스럽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남성은 일반 주민들은 전염병보다 생활고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것이라면서 고난의 행군도 겪어보지 못한 청년들과 저축도 못하는 주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지금 고난의 이 행군이 들어갔대요. 일체 지금 다 국정 통제해놓은 데다가 비행기들까지 들어갔잖아요. 시장 가도 쌀을 사고 싶어도 쌀도 없고 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대요. 고난의 제2 행군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기 사람 아비 기간인데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켄터키에 거주하는 폴 한 씨는 최근 북한에 남은 유일한 가족인 형수와 조카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돈을 보내기 위해 연락했는데 60대와 30대인 형수와 조카에게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조차 듣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말로 그냥 코로나라고 하면 뭐 다 같이 부순지 뭐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이 코로나라는 게 그 내용에 대한 건 모르죠. 사람들이 코로나라면 아 그럼 코로나라는 데 돈은 내다 그렇게는 아니지가지 뭐 여기처럼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 죽어나가고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대처라는 게 뭐 북한에서는 대처할 방법도 없죠. 대처할 방법이라고 뭐 다니지 않는 건데 다니지 않으면 그냥 집에 앉아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고.
함흥의 고향인 폴한 씨는 김정은과 측근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라면서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이라는 게 그렇죠. 뭐 그 김정은이나 이런 코로나에 대해서 알잖아요. 다 알 건데 어쨌든 그게 이제 북한 땅에 들어오면 아주 헤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마어마하게 단속하는 것 같아요. 그 저 마스크도 다 그 보면 뭐 김정은이 같이 다니는 사람도 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이제 북한 같은 데는 그게 이제 그 코로나가 번식을 시작하면 지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걸린 사람은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한 씨는 전 세계가 북한을 돕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입을 다물고 있다며 북한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그놈들이 그냥 있다 다물고 있으면 뭐 지원도 못 들어가고 의사들도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 그 봉쇄를 보이지 않죠. 그래야 그 코로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역작용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오픈하지 못하죠. 북한에서는.
미국 내 탈북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전염병 확산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영양 상태가 부족하고 의료 체계가 열악한 북한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버티겠냐는 겁니다. 줄레 씨는 북한이 외부로부터 의료 장비 등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일반 주민들에게 가지 않을 거라며 북한 당국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정치문이라는 게 제일 그 거기서 나오는 뉴스랑 보면 많은 지역과 뭐 이라는 이런 공장에서 격리자들의 생활을 뭐 침전류기등으로 따뜻히 해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들어가지고 신문에 뭐 계속 특별히 했더라고요 보니까 북한에서. 근데 뭐 그렇게 뭐 돌봐주기는 뭘 돌봐줘요? 온라인 들어가고 뭐 유엔에서 지원 들어가면. 대체로 보면 그게 다 그 김정은 그 측근들을 일반 이런 국민들한테는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런 저 의료 장비나 의료 시설 같은 것들도 보내주면 뭐 병양이나 뭐 축구 이런 계층들한테만 잘해주지 내가 살면서 보니까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엔 약을 받아 먹어본 적도 없고 유엔 약 어떻게 뭐.
북한의 어머니와 동생을 두고 나온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제임스 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핵폭탄이 있다는 말 외에 북한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 믿을 말이 하나 없습니다. 핵폭탄 가지고 있다는 말만 믿으면 되지. 그거는 믿을만 한 소리고. 뭐 북한 자체가 그렇겠지. 걸렸다고 하면 더 힘들 거고, 뭐 대책이 없으니까 그게 있는 거. 계속 열악한 상태일 거니까, 봉쇄가 돼서 열악한 상태일 거니까. 여기다 이제 코로나까지 걸리면 더 힘들겠지만, 걸린 사람들은. 걱정돼야지요. 걱정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그게 단기간 되니까, 운명에 맡기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북한에 있는 가족과 주민들을 바라보는 미국 내 탈북민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채 경제적 고통을 겪는 가족과 주민들에 대한 염려가 깊습니다. 그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난국을 잘 버텨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가족분들, 엄마, 오빠, 그리고 삼촌들, 그리고 사촌들 무사히 잘 견디고 또 어떻게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기대하고 마음속으로 많이 빌고 할 테니까 꼭 강하게 이혼해서 저를 통일해서 저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서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건강하시고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이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77년 3월 27일 아프리카 서북부에 위치한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에 있는 로스 로데오 공항에서 사상 최악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륙을 시도하는 네덜란드 KLM사 소속 보잉 747기가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미국 해남사 소속 여객기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네덜란드 여객기는 커다란 굉음과 함께 폭발했고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250여 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해남사 여객기에 탑승했던 60여 명의 승객이 가까스로 비행기에서 빠져나왔으나 해남기 역시 폭발해 3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사고는 테네리페 섬의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1964년 3월 27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동쪽 120km 지점에서 진도 9.2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이날 지진으로 1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래스카 최대 도시 앵커리지 피해 규모만도 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가옥과 건물, 도로 등이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알래스카 지진 이후 약 4개월 동안 1,200여 회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형의 변화도 가져오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